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17절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은 성령께서 누구신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이 누구시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로마서 8장은 이미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매뉴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존 스터트는 로마서 8장은 1절에 정죄함이 없음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절을 끊을 수 없음으로 마무리한다. 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도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끊을 수 없습니다. 8장을 통해 이미와 아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안전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상반절은 이미 즉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신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죄함입니다.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는 뜻은 칭의를 의미합니다.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로마서 5장의 첫머리와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5장과 8장의 시작은 그러므로로 같이 시작됩니다. 5장에서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했다면 8장에서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은 의롭다함과 정죄함이 없다가 동의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용된 단어 정죄 헬라어로 카타크리마는 법정에서 피고에게 유죄 선고를 할 때 쓰던 말입니다. 즉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완수하지 못했을 때 받는 선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유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죄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그분의 오심, 사심,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대신 기꺼이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대속이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삶으로 그 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둘째로 해방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방되었다라는 시제가 완료 시제입니다. 헬라어 용법으로 부정과거라 합니다.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과거에 시작된 것이 현재에 완료된 것입니다. 이 시제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사역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진 이루게 된 상태의 시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대속한 이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해방된 상태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를 소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는가? 2절 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이를 가능케 하는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를 가능케 합니다. 즉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소위 칭의와 성화를 위해 율법을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치하는 세상 안으로 들어와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절 상반전을 보면 이는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영어로 because, on은 for로 종속 접속사입니다. 이 종속 접속사가 1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시켜서 해석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죄함이 있을 수 없다입니다. 즉 다른 통치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정죄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법에 접촉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 3절부터 4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율법에서 해방되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3, 4절 제가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특별히 주목해봐야 할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을 소개합니다. 즉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이 구속사역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이미 이루어졌고 그 구속사역, 그 구속사 안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즉 구속사 안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같은 뜻입니다. 그 구속사 안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대신 율법의 요구를 이미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좀 다른 말로 설명을 다시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무기력하게 만든 육신, 그 fresh, 인간이라는 그 몸, 또 욕정, 그 안에서 활동을 조종하고 있는 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육신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속이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대신 그 값을 치료해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모양을 지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안에 갇혀있던 죄도 육신과 함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죄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을 협박하고 또 협박하고 결국 노예까지 만들어버렸던 사망과 그 권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까지 깨뜨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4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인칭대명사입니다. 인칭대명사가 바뀝니다. 우리에게로 바뀝니다. 1인칭 단수에서 시작했던 사도 바울이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1인칭 단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8장에 와서 2인칭 단수 또는 다른 사본에서는 1인칭 단수를 쓰인 것도 있다고 합니다. 표현하다가 4절에서부터 이제 3인칭 복수인 우리로 그 인칭 대명사가 바뀝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존재들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존재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3절과 4절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맡고 있던 육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율법의 요구들이 성령에 의해 완수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빼앗겼던 그 자유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를 좀 정리해서 보면 7장 1절부터 8장 4절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7장 25절에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했습니다. 즉 7장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맺었지만 여전히 죄와 싸울 힘이 없는 자신을 토로한 것입니다. 여전히 아담의 삶의 양식을 쫓아 살아가려 하고 세상 가치를 기준으로 살아가려 하고 황제의 논리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나의 욕망과 탐욕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8장에 오면서 오호라의 인상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그리고 너, 그리고 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는 첫째로 정죄함이 없는 해방된 우리입니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통치되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성령께서 더 이상 오호라의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계시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거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의롭게 해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치하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11절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영을 따라가는 것과 육신을 따라가는 것의 비교를 통해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카타사르카, 즉 육신을 쫓아든 육신을 따라 according to the flesh, 육신을 따라 생각지 않고 카타퓨누마, 즉 성령을 쫓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따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 또는 쫓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 이 품으라가 바로 프로네오로 생각하라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를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너희 중에 이것을 품으라가 아니라 생각하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것이다.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각하셨던 것을 공동체 안에서 너희도 똑같이 풀어내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무엇을 생각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셔야 했을 때 무엇을 생각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이 권력과 부를 얻고 남을 밟고 올라가 지배하는 것, 황제의 논리로 살아가 그것을 성공이라 믿고 살아가는 것이었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모든 것을 정복하고 통제하고 힘의 논리로 살아가야지 뭐 이런 것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었습니다. 생각하다, 프로네오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열중케 하는가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 또 무엇으로 마음을 열중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열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마음, 그 뜻을 마음 가운데 열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를 무엇에 집중하고 몰두하고 있는가가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가, 성령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8장 5절부터 8절에서 육신으로 번역된 헬라어 사륵스는 육체적 본능과 욕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 신학적인 표현으로 아담적 삶의 태도, 자신의 삶과 공동체를 자신의 권력으로, 파워로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푸뉴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성화시켜 가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거하시는 성령님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품고 무엇을 생각하는가는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분명한 것은 구원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의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렸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전가될 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또는 육신과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마땅히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민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리일 수 있습니다. 이 권리에는 우리가 한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 가족, 공동체, 또 교회, 사회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지키고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즉 육신의 지배를 받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단절일 뿐입니다. 결국 이는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이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샬롬의 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7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프로네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열중케 하는가? 육신의 욕망과 허영이 우리의 마음을 열중케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거짓 신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이 3인칭 복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신 예수께서 마음에 열중하신 그것에 사도 바울이 마음에 열중하신 그것에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마음에 열중한 그것에 열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9절부터 15절을 통해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독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또 인칭 대명사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인칭 복수 우리에서 2인칭으로 바뀝니다.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1인칭 7장에서 1인칭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고 8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의미를 정립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수신자인 너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이는 시공을 초월하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부르고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성부를 성자와 또 성자를 성령과 동일시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격이 존재 양태는 영원히 다르지만 동일한 신적 본질로 분리할 수 없고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계시는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구분하는 표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확증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몸과 영을 비교하면서 부활의 확증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몸을 가리키는 헬라어 소마는 죽을 운명인 육체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죽기 시작한다. 당신의 첫 호흡은 당신이 들이마실 마지막 호흡 중 하나이다. 죽음으로 이끄는 부패의 원리는 우리 모두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이 거하지 않는 육체는 결말은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반면 성령이 거하시는 육체의 궁극적인 운명은 방향은 부활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시대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이 오면 우리는 죽을 몸 대신 영원히 살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의 증거가 다른 누구가 아닌 성령인 것입니다. 동시에 10절과 11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시금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가리킵니다. 또 그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새 위격이 다시 한번 언급되면서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에 보증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였다면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부활에 보증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그 영으로 우리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해 부활시킬 것입니다. 이제 1절부터 11절을 통해 성령은 하나님의 구속사역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이미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게 하시며 마침내 부활의 보증을 품고 그날을 열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더하고 빼고 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며 은혜일 뿐입니다. 이제 12절부터는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 성령과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여기서 빚졌다라는 것은 의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구속사역에 참여케 하신 이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 생명은 이 생뿐만 아니라 죽음을 넘어 우리가 부활한 이후 입게 될 육체의 부활까지 의미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빚진 인생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에 빚진 인생, 그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 할 책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요청되는 첫 번째 사역이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 용어로 죄죽임, mortification이라고도 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죽인다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왕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며 자기 죽임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판결받은 죄인이 자신의 십자가를 처형 장소까지 끌고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 처형 장소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몸의 행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행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사용치 아니하고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 사용했던, 누가 상처를 받든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만 해왔던 그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행위들을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소극적일 수 없습니다.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냉정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3절에 사용된 생각하며도 13절에 사용된 죽이면이라는 동사도 모두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할 때 13절에 언급된 살리니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살리니를 뜻하는 헬라어 제세스테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종의 삶이 아닌 참된 자유로 살아가는 삶,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성령에 이끈바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죽이고 살아갈 때, 즉 13절에 죽이면 살리니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14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경험하는 그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듯 성령이 내주할 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인도함을 받은 이라는 헬라어 아고나이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받으실 때 그 이끌려와 같은 헬라어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게 됩니다. 주인아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것은,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바로 이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상속은 기쁨과 즐거움만 상속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속에는 영광과 고난이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 사이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현실은 어쩌면 고난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라. 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특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의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임의는 성사의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권능으로 하신 일들입니다. 정죄함도 해방됨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구속사역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초청하십니다. 아직의 현실은 고난이지만 이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행한 일들을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동역하는, 함께 일궈가는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비록 많은 난관과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이 또한 상속자들의 특권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에만 만족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같이 힘쓰고 애쓰는 100주년 기념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라 인생에서 건져내어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이 단순히 개인에게만 허락된 그리스도의 의로, 의의 정거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함께 동역하며 일어나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 그 에덴 동산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부터 가정, 직장, 학교 모든 삶의 터전으로 확장되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미 행하신 일들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임을 세상 가운데 선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